신학교마다 가르치는 커리큘럼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설교학을 배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한 학기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English 10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설교학 1, 2학년 때는 2, 그리고 3학년 때는 3을 배웁니다. 근데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를 할 때에 서론과 결론은 절대로 길게 하지 말아라. 야, 결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이러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길게 가지 말아라 그랬고, 서론을 이야기할 때는 본론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서론이 길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을 거역하고 서론을 좀 길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들어가고 있는데요.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로마서를 구분하는 것이 다 달라요. 설교 중에 로마서를 설교하던 중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전형적으로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간단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의 서론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를 놓고 서론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갖고 서론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다시 리뷰하는 마음으로 서론을 하려고 하는데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이 결론 부분에 들어왔는데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위대한 강론, 소위 말하면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 자막이 되어 있을 거예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흔히 말하는 닥트린에 관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1장에서 8장까지 나누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또 세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12장에서 사실은 16장 마지막까지인데 저는 일단 12장에서 그리고 15장 13절까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천에 관한 모습, 엄중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Practice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Applic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그냥 결론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DVD가 발전이 돼 있고 뭐 VHS가 옛날처럼 VHS 비디오 테이프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거나 영상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편지를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읽는 사람이 처음에는 쭉 읽다가 갑자기가 아니라 점차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뜻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감정이 실리겠죠. 제가 잠깐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했을 때가 있는데 저를 가르쳤던 PD가 집에서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데 소리 내서 읽는데 감정을 넣지 말고 억양을 넣지 말고 그냥 쭉 읽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이렇게 훈련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다 보면 진짜 억양을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이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1장부터 15장까지 읽고 있는 이 사람이 중간에 물도 마셨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5절을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마치 축복기도 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3절에 가서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읽으면서 어쩌면 손 하나 들고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반주자가 축도송을 쫙 하고 예배 끝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딱 맞는 게 5장 13절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는 게 어떻게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아차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쓰면서 내가 로마를 정말로 방문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로 가고 싶다. 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는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5장 14절부터 시작되어서는 그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로마를 가기로 원했던 그 마음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어요. 속마음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나요? 사도 바울하고는 상관없이 자생했나요? 자생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생해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당신네들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거기에 아주 강한 어조가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뭐 원망하지 말아라. 뭐 유대인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막 강한 어조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5장 13절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하고 나니까 읍스 내가 주제 넘지는 않았나? 자기들끼리 잘 있는데 로마 교회가 자기들끼리 잘 있는데 내가 혹시 주제 넘지는 않았을까? 라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도 들 수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렇다고 믿음이 나빴겠습니까? 신앙이 나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랑 비교해도 아니 우리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니까 저랑 비교를 해도 저하고 그렇게 나쁘지 오히려 제가 더 연약하면 연약했지 저는 박해는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의 뉘앙스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강해야 될 것 아니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마치 야단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 주제 넘은 건 아닐까?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거리낌 없이 막대한 건 아닐까? 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15장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 간다면 사도 바울은 이 후반부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진정시키고 격려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편지가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나실 때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너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앞부분에서도 몇 번 쓰기도 했지만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그들을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두 주에서 3주 정도 지나가면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관한 계획까지도 그냥 흉금없이 다 털어놔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5장 이후로 이 결론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면서 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내 뜻 알잖아. 내가 그런 생각으로 편지 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잘 보면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에 즉 로마서의 결론을 하나님의 섭리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특별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할 때 구역을 모이든 여선교회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론 부분 15장 14절에서 16장까지에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서론이고요. 오늘 본문에 관한 서론은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14절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로마서는 참 해석이 분분한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책을 많이 인용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로마서에 관한 책이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위선이다. 아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친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친절함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아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부하고 있다라고 진짜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앞에 부분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막말을 많이 했다. 자기가 그 막말을 많이 한 것을 알아서 겁없이 막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와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다. 사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특성을 정말 잘 살폈어요. 정말 잘 살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창용 집사님 네 분하고 오하카에 있는 그 원주민 부족을 하나를 갔어요. 사포테코라고 하는 부족을 갔는데 그 부족의 땅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인구는 한 80만 명밖에 안 되고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한 300명이 모여 있는 조그만한 마을이었고요. 거기서 또 꼬불꼬불 차 타고 가면 한 30분 갔었나요?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마을이 하나 있는데 사포테코 마을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 중에 가장 큰 곳이에요. 인구가 1,000명. 그리고 80만 명 부족을 위해서 단 하나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80만 명에 위해서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찾아갔던 300명이 있는 교회가 곳에 교회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80만 명 가운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모이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평신도 한 분이 계세요. 평신도 한 분이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가.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분이 물론 선교사님의 도움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 에이 그것도 무슨 개척이라고 그래. 그것도 무슨 교회라고 그래.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자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몰라요. 전쟁 중에 로마에서 승리해서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상인으로 무역을 하다가 멀리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소아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자생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특성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칭찬 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확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I myself am satisfied about you. 너희들에 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친절함. 그들의 친절함은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평범한 시민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노예들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친절함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이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을까?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4절에서 22절, 22절까지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I have written to you very boldly by way of reminder.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걸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베드로도 많이 다녔거든요. 도마도 많이 다녔고요. 그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저는 여러 번 겪는 건데 이제 제가 툭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알듯하면서 이렇게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답을 못 맞추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거 알았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순간순간 복음과 상관없이 살 때도 있지요. 밥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손님 들어오면은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 뭘 물건 하나라도 팔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십자가를 잠깐 까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젖다가 보면 마치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일주일마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그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하고는 달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독특한 사역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갈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아멘. 그러고 우리 다 아멘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 아니요. 솔직히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게 하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아픈 일을 겪어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 상처 받는 것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돈을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 이거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이 아픔과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 안 맞았나요? 죽을 뻔한 일 없었나요? 매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속세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은혜라고 받으셔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직원들과 그리고 손님 때문에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은혜예요. 교회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상상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힘들어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너희들을 만나지는 않았고 너희 교회를 내가 개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기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과 뭐 나눔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안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경험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밖으로 보내셨어요. 아웃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해 나오세요. 교회는 햄버거 말고 인해 나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역의 독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은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독특함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울의 제사장적인 사역입니다. 16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과 같이 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단어를 용어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제사장과 희생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꾼, 제사장 직분, 제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단어 때문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13장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공복, 그러니까 공적인 심부름꾼, 사회적인 심부름꾼, 오늘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동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 성경 안에서 동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와 관련되어져서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하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예식과 관련되어져서 사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을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딱 한 분 계신다고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 단어가 히브리서 8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제사에 관한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직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뭐를 하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죠.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항상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은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아무런 제물이나 함부로 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제물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깨끗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 끝에 부분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누가? 제물이. 제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에 비유해서 자기의 사역이 이와 같이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직무가 세 가지가 있죠. 직분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제사장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어지는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은 누구와 특별히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16절 말씀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합시다. 너무 중요해서 질문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올려드렸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의미에서의 제사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제사. 두 가지로 놓고 생각해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올려드렸을까? 유일한 제물밖에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은 무엇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전도사 때는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물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희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희생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해도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을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피 뿌리고 내장 꺼내고 이러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사역을 한다. 그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66장이에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게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다 그들을 여기저기로 흩어 놓겠다. 흩어 놓고 있는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자막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은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흩어져 있는 각 성읍에서 각 나라에서 각 민족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누군가 하면 형제들이에요. 여기서의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는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 이 66장, 이사야서 66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먼 훗날에 되어지는 일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거예요. 모든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이다. 제가 괄호치고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 전도자 그러면 아, 나는 전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살짝 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냥 여러분을 다 그냥 뭉퉁그려서 다 모시고 오려고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독특하기는 해요. 참 독특해요.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한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제사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고 기도했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도 다 제사장입니다. 자신 있게 아멘하셔도 됩니다. 저 절대로 안 삐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중보 역할을 해야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지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점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해군과 육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공군에서는 한 공군 장교가 자기 책상에 성경책을 펴고 있었어요. 성경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거 치우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자기 책상이에요. 남의 책상에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위 말하면 콜트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또 육군에서는 한 장교가 자기 책상에서,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종이 아시죠? 띄었다 붙였다 하는 종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썼어요. 아마 verse of the day인 것 같아요. 그날의 성경 구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책상, 자기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책상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거 보고 지나가는 군인들이, 다른 장교들이 띄라고, 보기 싫다고, 그래서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직위 해제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동부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어느 학생이 BBS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티셔츠를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티셔츠에 성경구절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거 입고 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다고. 이게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이렇게 점차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중보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정성껏 드리십시오. 존 파이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All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 열방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서론해서 쓰십니다. 선교는 예배다. 선교는 예배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몇 사람을 전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증거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개인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선교지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선교지나 마찬가지겠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저희도 교회를 이사 가고 나면 그런 이제 문자를 이렇게 글귀를 하나 써 붙여 놓고 싶어요. 예배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다 드리고 밖으로 나아갈 때 거기다가 문구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Now you're entering your mission field.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선교지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써서 붙이고 싶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증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증거하게 만들어서 선교의 순순환, 그러니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증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들이 또다시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글귀를 쓰셨어요. 예배는 증거로 이끌며 증거는 예배로 이끈다. 예배는 누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리고 메시지가, 선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어가고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건 다음 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되어졌을 때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다시 증거자가 되어져서 또다시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 일상생활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침표가 찍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